요한계시록 하면 심판과 재앙에 관한 환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는 등 종말에 일어날 섬뜩한 심판과 재앙이 스쳐 지나갑니다. 구원과 심판은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심판에 관한 말씀의 대상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자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벌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향한 경고한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기 전에 계시록의 초반부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이 실려 있었습니다.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은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과 6장 사이에 있는 4장과 5장에는 앞으로 전개될 종말에 관한 심판의 주요 또 주체가 되시는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1절 말씀에서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밧모라는 섬에서 어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 관한 말씀이 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일 후에라는 말씀은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라는 말씀이 됩니다. 1절 2일 후에 이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2일 후에 본 것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둘째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하늘의 열린 문, 이 문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문의 생김새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늘의 열린 문은 이 땅과 천상 세계를 나누는 경계이자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그곳에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열린 문 안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초소요 또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그곳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마땅히 일어날 종말 구원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이곳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의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늘 보좌에 이르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과연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시편 47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좌에 앉으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요한 계시록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사실적인 언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요한이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을 읽는 것처럼 대체로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달라집니다. 4장 이하의 내용은 요한이 본 환상으로 사람의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적인 언어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초소에 머물면서 이제 그곳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 묘사되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 장면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또 다른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24개의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6절 후반절을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7절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공간적으로 다시 배치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초소 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사방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24장로들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무엇이고 24장로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주장이 확실히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좌 사방에 네 생물인 사자와 송아지, 사람과 독수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피조물로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 24명에서 24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 12절과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열두 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합한 숫자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24라는 수는 12와 12가 더해져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대표를 상징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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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모든 창조세계를 대표하는 피조물로서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생물은 오직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하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 생물들은 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까요?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찬양으로 경배하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어 내 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6편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4 장로들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드린 찬양과 경배의 분명한 대상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24 장로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해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을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소아시아에서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명령은 신앙적으로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지 그리스도가 주인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 생겨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24 장로들이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요한 시대처럼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숭배하라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시대에 주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